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항상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을 믿고 영광을 돌리며 이제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미천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조금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 9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신약성경의 처음 절이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본절은, 그렇죠? 구약이 39권으로 끝나고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성경을, 물론 신약성경을 처음 복음서를 교회에서 편집할 때 순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편집을 했으니까 마태복음이 처음에 오긴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돼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연결이 될 법한 되는 1장 1절의 본절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표와 예언,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예표, 예언, 예표라는 것은 이게 뭘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표, 그러죠. 대표적인 것이 제사제도, 또 성막제도, 이런 절기도 예표에 속하고, 그러죠. 또 예언은 아예 좀 더 드러나게 그 앞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예표와 예언이 구약의 내용인데 신약은 그 예표에 대해서 실체고 상징에 대한 실체, 실체고 또 예언에 대해서는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고 세계, 우리가 세상이라는 세계가 아니고 족보라는 의미의 세계, 한자 성경을 봐야 뜻이 분명해지는 세계라는 말, 족보,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쭉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신약성경의 대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약성경에 예표하고 예언된 바로 그 인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약에 예표하고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본절은 예수님에 대해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연대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따져보면 약 2000년, 아담 후 2000년, 또 주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원으로 주전, 주후 나누고 있죠. 신기하게도. 그래서 주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보면 약 2000년 전, 아담 후 2000년, 주전 2000년, 그때가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생활했던 시기입니다. 2000년. 그 2000년경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이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표현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창조자, 창조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생들이 알 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것이 경건의 시작이죠. 믿음의 시작입니다. 종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 많은 인생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이나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거처를 이동할 때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구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단을 쌓는 것은 물론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단이라는 말 자체가 짐승을 잡아 죽인다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를 단을 쌓고 드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또 하나님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자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그 사건이고 또 신약성경에 바로 인용된 복음의 행위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믿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 믿음이 의가 된다. 그런 진리가 근거하고 있지.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신칭의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을 때 내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 에휴 하느니 그런 저한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죠. 불신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안 믿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아유 나는 내 생각에는 그거 그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에도 교회 안에도 목사들 세계 속에도 성경을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 없는 세상이죠. 예, 믿음은 언제나 세상은 믿음이 없긴 하겠지만은 요즘처럼 교회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려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면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은 그대로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꽤 숫자가 많고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모래가 몇 알이나 되는지 세어보았습니까?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말씀대로 됐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 순종한 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 100세에 주신 그 아의 귀한 아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우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예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지키는 아브라함이고 지켜야 하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이니까 번제로 드리라. 정말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려고 아침 일찍 늦장 부리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나무 다 챙겨서 그리고 이삭 데리고 이삭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 모리아 산으로 좀 가라 그러는데 같이 가겠냐? 가자. 예, 가자. 이 나무 지우고 또 칼도 하나 들고 그리고 같이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기에 모리아 산에 단을 쌓고 이삭에게 말했겠죠. 이삭아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지. 그래야겠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번제물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누워라. 눕히고 혹은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을지 눕히고 칼을 들고 자,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목도 발 다리도 다 쳐서 예, 각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토막 살인 사건처럼 예, 토막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번제는 짐승의 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예, cut in pieces. 토막을 다 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다 불태워서 토막을 다 모아서 불을 태워서 온전하게 태우는 whole burnt offering 그럽니다.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이 태운다는 말이죠. burnt 예,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이삭 미안하지만은 아빠도 마음이 괴로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야겠지. 너도 잘 참아. 아파도 좀 참아라. 이제 치려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거를 막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독자도 아이고 이건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지만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어떻게 주신 건데 하나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걸 다 명령하세요. 그럼 제가 다 순종할게요. 근데 독자를 드리라.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지 않고 사실은 독자가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귀한 거잖아요. 아들보다 귀한 것이 부모에겐 뭐가 있어요? 아무리 잘난 아들이든 못난 아들인 아들은 정말 귀한 건데 자식은 귀한데 예?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순종으로 그 경외심, 그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종을 볼 때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저는 입으로 믿는다, 믿습니다. 힘을 세게 힘을 좀 발음을 해갖고 믿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행위는 하나도 안 따르면 에휴, 괜히 허풍이구만. 말만 믿습니다. 그랬지. 하나도 행함도 없는데.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인가. 진짜 믿음은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때 바치라. 예? 독자 이삭을 드리라. 알겠습니다. 가자. 일찍 일어나. 그날은 늑장 부리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가서 누워라. 여기 미안하다. 예? 내가 너를 오늘은 번제물로 너를 드리라고 한다. 칼을 들고 쳐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순종이죠. 그러니까 친 거와 같다.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쳤을 것입니다. 치려고 칼을 들었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냥 겉자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만두겠지. 그러고 칼을 든 게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은 치려고 했지. 하나님이 막는 거 생각도 안 했어.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연약과 부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 아내를 누이라 누이 동생이라 자기 아내라고 그러면 저 아브라함 죽이고 저 예쁜 예, 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악한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겁이 나니까 누이라 그렇게 속였습니다. 속인 거죠. 실제로는 누이, 이복 누이기는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친척 결혼을 했지만은 그래서 누이라고 말함으로 아내를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그 소문이 들어가서 왕이 아, 그 예쁜 여인이 하나 여기 이사를 왔는데요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데려와라. 그래서 바로가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다 해서 굉장히 미모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렇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에게 책망하셔서 그 남의 아내다 내가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줄 알라 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을 하셔서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도로 찾기는 찾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 그런 일뿐 아니라 그는 사라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너무 하나님이 약속하신지 75세에 약속을 받았으나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아내의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 어간에 참다가 아내가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내 애굽 여종, 애굽인 여종 하갈을 첩으로 당신이 좀 삼으시오. 하갈과 관계해서 아들을 얻으면 우리가 그 아들을 키우면 되지 않겠소. 그렇게 사라가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또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고 아내의 말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죠. 자, 이것도 부족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믿음과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속이기도 하고 아내 빼앗기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러니 그 첩이 낳은 아들하고 또 자기가 나중에 낳는 이삭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이 사람 사는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연약이 아브라함에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 중에는 특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와, 굉장한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와, 놀라운 그런 약속이면서 복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은 셈 족속의 한 인물에 불과한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세상에 얼마나 족속이 많은데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 아브라함이 누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는단 말인 거. 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은 성경을 가만 읽어나가면 와, 이것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약속이로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오늘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는 무슨 복? 세상에 먹고 마시는 썩어지는 양식, 죽는 양식을 위한 복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복이긴 하지만은 그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하는 복, 죽지 않는 복, 영원히 누리는 참된 평안과 희락과 복. 자, 그 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 후에 몇 차례 창세기 18장 18절에 또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의 약속이 반복되었고 또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에 그리고 또 아들의 아들인 야곱에게 손자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4절에 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이 복,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래서 메시아 약속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하는 것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아담 후 3천년경 아브라함보다는 천년이 늦지. 그리고 주전으로 말하면 천년경, 훨씬 천년이 뒤로 가까이 왔으니까 주전 천년경의 사람이며,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또 히스기야나 등에 함께 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믿음은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잘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소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평소에 드러난다. 평소의 삶에서 드러난다. 다윗은 다른 뭐 특별한 집회를 해가지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아 물론 집회에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믿음이 굳게 되기도 하지만은 믿음은 평소에 일이어야 하겠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다윗의 형들이 징집되어 전선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다윗, 그는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 형들한테 가서 좀 안부를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 하고 다윗을 전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러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 때 소년 다윗은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갖고 자청하여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둘의 체격이나 훈련 정도나 무장 상황은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는 큰 장군이고 훈련된 장군이고, 다윗은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소년이 될지, 청년 되기에는 아직 조금 징집 안 된 거 보면 나이가 20살 이하, 아직은 징집 연령이 안 된 나이 정도의 청소년쯤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키가 약 290cm, 진짜 거인이네요. 290은 오늘날도 찾기 드문 거군데 진짜 거인이 290cm. 롯 갑옷의 무게만도 약 57kg. 보통 사람 몸무게도 57kg 되는 우리 여성들이 있을 테인데, 남자들도, 저도 옛날에 80년대는 55 미만이었는데, 그런데 갑옷 무게만 57kg, 롯 단창의 창날의 무게가 약 7kg,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0세 전이었을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은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칠 때까지도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는 평소에 좀 훈련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물매를 던지는 것은 좀 해봐서 물매 하나 가지고, 그리고 물매밖에 자기가 던질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물매에다가 돌이 필요하니까 저 시내가에 반질반질한 차돌이겠죠. 차돌 다섯 개 돼. 그럼 다섯 개가 무기입니다. 이 다섯 개 갖고 저 골리앗을 내가 물매를 던져서 딱 죽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다윗은 죽는 것입니다. 예. 물매 가지고 막대기 들고 차돌 다섯 개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가 아닙니까?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 싸움이 안 돼, 싸움이. 그래갖고, 저 큰일 나지. 저러다 하면 죽으려고 정신이 없지.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와, 요새 어떤 사람은 말이 얼마나 또릿또릿한지 인기를 타고 와, 그 사람 말이 명언집처럼 돌 정도가 되는데 진짜 또릿또릿한데 이 다윗이라는 이 청년 말이 거기서 자기가 원고 써서 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또릿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믿음은 평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줄이 나옵니다.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것이 다윗의 말이었다고 성경에 다 다윗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분명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믿음이 있는 자다. 믿음을 주셨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사울 대신에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는 자로 발탁을 하여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아까 아브라함처럼 다윗에게도 연약과 부족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치명적 실수와 범죄에 대해 자세히 증거한 장으로 유명하죠. 사무엘하 11장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와, 그 부끄러운 장이, 그 내용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니. 그것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을 숨기려고 충직한 우리아를 전장에 앞세워 죽게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가르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하고 큰 죄이었습니다. 다윗? 그가 간음을 행했어? 그리고 그것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 고의로 그 남편을 죽게 해서 살인까지 범했다고? 예, 다윗은 간음한 자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의 가정에 큰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윗, 네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내들이 백주의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할 것이다. 우와, 다윗은 은밀하게 한 여인에게 강제추행이죠. 그가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네 아내들, 다윗 너의 여러 아내들은 백주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집에 칼이 떠나자. 와,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그렇게 됐죠. 다윗의 생은 아주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죠. 그러나 다윗에게 이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론 나단이 지적할 때 그 앞에서 즉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옳습니다. 예,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요새 어떤 사람들처럼 죄 안 지었다고 찾아보려면 찾아봐라고 무슨 증거 있느냐고 증거를 찾을 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지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어 보이지만은 다윗에게 이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증거가 열왕기상 15장 5절. 이것은 기억할 만한 성경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뭔가요? 지금 간음죄, 살인죄가 아닙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와,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듯이 다윗 치명적인 실수와 부족인 간음죄, 살인죄 그 정도면 아이고, 그건 이제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다윗, 말도 마, 그 다윗 앞에 그 다윗 이름 대지도 마 할 인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 한 일 외에는 평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그리고 계명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와,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다윗에게도 이런 부족이 있다는 것이지, 늘 정말 예, 사는 것이 엉망진창으로 항상 예, 그 사람이 단정하지 않고 예, 그렇게 살거나 또 남 위에서 매일 욕이나 하거나 그래 살인에 가까운 것이 욕하는 것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평생 바로 산다는데 경건하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바르게 사는데 그런데 사람 속에는 죄성이 다 있어서 다윗도 잠시 잘못하니까 넘어졌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복된 약속을 주시기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왕위 말이죠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게 참 굉장히 신중한 심각한 그런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왕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와 영원? 사람에게 영원이 있나요?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사람에게 영원? 영원?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 이 약속은 단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에게 대한 약속이 아니고 솔로몬이 집 성전도 건축하고 왕위도 이어서 가고 하지만은 솔로몬에 대한 약속 정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영원한 왕, 영원한 왕 그는 메시아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깨달아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이 그렇게 바로 깨닫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다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이다. 다윗의 왕으로 다윗 왕이 올 것이다.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도 다윗 왕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한 아기가 메시아로 탄생하실 것인데 그 왕권이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히 통치하리라. 다윗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또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 에스겔 37장 24절에 호세아 3장 5절에 다윗이 앞으로 다윗이 올 것이다. 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는 복된 자손입니다. 자손이라고 표현해 자손 사람의 자손 중에는 복된 자들 자손도 있고 복되지 않은 자손도 있죠. 자식을 낳아서 다 기쁘게 생일 축하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은 자식이 커가지고 복된 자식이 돼야 복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에 예, 못을 박는 슬픔의 자식이 되기도 하지.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에게 근심이나 주는 자식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자식이 없는 게 복이. 자식 없는 것이 좋지. 자식이 있으면 오히려 자식 때문에 근심만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복되다. 지혜로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자녀죠. 즉 경건과 정직함과 선함과 진실함의 도덕성,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자녀. 그 자녀는 물론 부모 공경하고 순종도 잘하죠. 부모에게 예 일로 오너라 그럼 예 하고 와서 무릎 꿇고 앉는 자녀죠. 예. 일로 오너라 하면 일로 안 오고 절로 가고 예, 절로 가거라 그러면 가지 않고 일로 가고 그렇게 예, 성격 우리 같이 말 안 듣는 자녀는 예,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아니고 복된 자녀가 아니죠. 세상은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참, 마태복음에도 지금 족보가 나오고 역대기 오늘 새벽에 계속 요새 읽고 있는 역대기 앞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놀란 거는 역대기 우리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역대기가 참 어려워서 보통 때는 보면은 이제 그런데 관심도 안 쓰지만은 설교를 제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좀 힘이 날 듯 사람이니까 나고 또 누르는 게 적으면은 힘이 좀 빠지려고 하고 그러는데 역대기는 이상하게 역대기 1장 하는데 좋아요가 뭐 열 몇 개 그렇게 막 갑자기 눌러서 이상하다 역대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좋아요는 많이 눌러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역대기가 참 어려운 성경이긴 한데 그래도 그 속에 교훈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좋아요가 많이 누르는 것도 사람들도 그렇게 좀 느끼는가 보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중요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도 중요한 것이죠. 결혼과 출산 없으면 세대가 끊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무슨 미래가 있고 세상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몇십 년, 50년 뭐 다 우리가 죽은 후겠지만 50년, 70년 후는 대한민국 자체가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인구가 없고 노인들만 차 있으면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때도 그냥 예, 자연이 막 나옵니까? 돈이 어디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그거 갖고 다 먹이는 거지. 예, 젊은이들이 없는데 세금은 누가 내고 그리고 노인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다 망하는 거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해야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좋은 세상을 좋은 세상 복되게 하고 나쁜 사람들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죠. 좋은 인물이 예, 요새 좋은 인물이 좀 나왔다 싶은지 예, 보수파의 그런 세계에서는 확 열광을 하고 예, 그 아무개가 희망이 되고 뭐 또 나라를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걸 보니까 와 세상은 좋은 사람을 참 갈망하는가 보다. 좋은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좋은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예, 아무개가 예, 이름이 괜찮다 그 사람 괜찮은 것 같다 말도 또릿하고 아주 용기도 있어 보이고 도덕성도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참 인물 같다 하니까 그렇게 열광을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요새 느끼고 있지만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아까 믿음의 사람, 다윗도 믿음의 사람, 비록 결함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 그 자손으로 오셨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믿고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시고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와,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아까 우리 찬송가 처음에 보면 예, 구유에 누운 어린아기도 옆에 짐승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울질 않고 예, 잘 잠들어 있다 잘 있었다 그러는데 아기들도 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착한 순둥이 아기들은 옆에서 뭐 그래도 잘 울지도 않아 어때 막 꼬집어도 잘 안 울고 싱글싱글 웃기만 하고 매일 발가락이나 입에 빨고 그냥 가만히 노는 아기들도 있고 조금만 해도 징징 짜고 우는 아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그 가사를 쓴 사람은 예수님은 어릴 때 울지도 않았을 것이다. 울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하죠. 어린 아기 예수는. 그렇게 순종하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사람이 죽기까지 순종하면 진짜 진국이죠. 참된 순종이죠.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구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구주 예수님. 사도 바울은 지난해 제가 성탄절에 이 말씀 생각했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모든 사람이 혹은 전적으로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는 죄인의 구주로 오셨고 죽기 위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 성탄 축하, 성탄 축하 그랬어요. 저요? 그런데 지난해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을까요? 성탄 축하? 아니 주님이 축하, 우리는 생일 축하 그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탄생일을 생일을 다 축하를 하는데 예수님의 생일은 축하할 문제인가? 아니 죽기 위해 오셨는데 잘 죽으러 오셨다고 축하를 축하송을 부릅니까? 죽기 위해 오셨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무슨 자막인가 좀 뭐라 그래 현수막인가 축성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걸지 말자 우리가. 축이 아닌 것 같다. 성탄은 축하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걸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걸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도 좀 안 거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축자 빼고 성탄절 그렇게 우리 그 관리 박 선생님이 하나에 가서 그 잘했다고 아무것도 안 걸면 또 좀 심심하고 그러는데 그냥 성탄절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좀 걸자. 요새 보니까 어디 현수막 하는데 보니까 너무 요란스럽고 막 거기다 뭐 썰매도 해놓고 뭐 또 그림도 그려놓고 요란스러운데 그냥 성탄을 그래 그렇게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축하할 문제인가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감사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지 성탄 축하합니다 축하 노래 부르고 하신다게 우리가 즐기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그의 족보는 그가 죄인들의 구주이심을 잘 증거합니다. 3절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유다의 부끄러운 실수를 증거하죠. 와, 다말이 족보에 나오네. 5절에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가 아닙니까? 와, 창녀, 기생, 예, 라합.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 얻은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다말이, 라합이, 룻이 족보에 나옵니다. 6절에 우리야, 방금 말한 다윗이 그 아내를 범하고 그 자신을 전장에 앞세워 죽게 했던 인물로 다윗의 치명적 실수를 증거하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까? 우리야, 아, 그 이름 좀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 하고 싶은 인물이 이름이 아닙니까? 7절 이하의 르호보암, 아하스, 므낫세 등도 악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 속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족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후손으로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고 마칩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많았지만은 그 죄 많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주로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고 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골자입니다. 다 믿으셨겠죠? 믿지 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성탄절은 예수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성탄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고 계명 순종으로만 사십시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하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고 고백하고 찬송해야 하고 이제 계명 순종의 삶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도 부족과 실수가 없지 않았지만은 아마 우리의 생에서 부족과 실수를 들춰내면 아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하세요 나는 잊고 싶어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하는 일들이 사람마다 없지 않겠지만은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실수와 부족이 없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땅에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고 순종으로만 살아가겠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예수님 탄생을 감사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심이 없으면 성탄절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떡국 잔치를 했는데 떡국을 항상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냥 라면 먹듯이 점심 라면으로 들죠 그랬더니 그래도 좀 떡국 합시다 직원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거 다 설거지하고 누가 그거 다 준비하고 힘들 텐데요. 그런데도 해본다고 그래서 했더니 정말 했어요. 떡국을 했는데 떡국을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떡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굳게 결심하고 순종을 결심하는 그게 진정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는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여 주께서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땅에 오시고 죽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고 주님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또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